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이 요시야를 향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콕 집어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았던 왕은 이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이 요시야 세 명밖에는 없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것은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했던 이 57년 동안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다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들었던 이 목상들을 성전 안에 두고 제사하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위에 올라서 이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황폐해진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죠.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뭐 모세오경 전체였는지 아니면 뭐 신명기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니 학자들이 율법책이 아마도 헌금함 안에 들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책에 다 두루마리에 다 쓰고 난 이후에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이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이 언약궤 옆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시야 당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만약에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었다면 굳이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발견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율법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이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동안 예배가 무시되고 또 하나님이 무시되면서 아무도 이 율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도,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이 제사장 힐기야에게도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이상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책을 전달하고 또 사반은 왕에게까지 이 율법책을, 발견된 율법책을 전달하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야 참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율법책을 방치하고 또 애써 찾아야지만 율법책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 때나 겨우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성경을 애써 찾고 발견해서 먼지를 털고 예배드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또 모바일로 많은 것을 해결하다 보니 이 성경을 어디에 뒀는지도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도 같습니다. 또 더 넓게 해석하면 율법책을 읽고 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책이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는지를 참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는지, 내 앞가림하기에만 급급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방치해 두고 살지는 않는지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참 빠삭하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노력과 또 내 시간을 들여서 찾아서라도 알고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분의 뜻에 대하여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들이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치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을 읽지요. 그러자 19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옷을 찢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옷을 찢는 것은 이 참담한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극한의 고통,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어떤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벌, 저주를 받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전혀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삶에 대한 새로운 잣대의 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더 우위에 두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아래에 두면서 비관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안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신세를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 생각해도 결국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악한 사람이고 책망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싶더라도 말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시선, 남들과의 비교에 익숙해져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 손자 도카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왕이 보낸 자들이 갑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이 다윗성 북쪽으로 새롭게 조성된 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이런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조그만해요. 이 다윗성과 성전산이 거의 전부인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북쪽으로, 북쪽의 낮은 지역으로 새롭게 주거 지역이 들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훌다는 여기에 살면서 예복을 관리했던 이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물으러 가는데 가는 사람이 제사장 힐기야입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것도 여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사실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훌다를 찾아간 것은 여인이었고 또 하급관리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는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여인에 불과하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알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 가서 물어야 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 훌다였습니다. 잘나가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박수를 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나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훌다는 율법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포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24절에서는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된다. 25절에서는 노여움을 속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요시아가 옷을 찢고 또 마음이 연약해서 통곡했기 때문에 28절에서는 이 요시아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삶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일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잘 압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뭔가 글로 배워서 말로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제사장보다, 구역장보다, 마을장보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차세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뛰어넘는 그런 구역 식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된 그런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서에, 또 우리 마을에, 구역에, 교회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서로에게 선한, 이러한 일이 서로에게 선한 동력이 되고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는 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훌다의 말을 들은 요시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매 하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만 있지 않습니다. 결단의 자리에 나만 머물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결단하는 자리에,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때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가림하기에 또 우리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관심 두면서 깨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필요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훌다같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어리숙할지 몰라도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과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 삶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런 일에 힘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그리고 복된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